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오바댜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가장 짧은 구약 성경에서 복음 묵상 그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한 의학계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사람들이 죽는 경우를 통계적으로 따져보니까 75%가 10가지 원인에 의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10가지 원인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좀 무섭긴 한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heart disease, 심장병이고요. 두 번째는 cancer, 암. 세 번째는 chronic low respiratory disease, 만성 하부패 질환입니다. 네 번째는 사고. 다섯 번째는 stroke, 뇌졸중. 여섯 번째는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일곱 번째는 당뇨병. 여덟 번째는 인플루엔자나 폐렴. 아홉 번째는 신장병, 키드니 디지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당 부분에 우리가 사전 방지를 하면 이런 대표 사망 원인의 확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사에서 말하지 않는 확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곧 사람의 이 병 저 병 이런 일 저런 일로의 사망률이 아니라 사람의 사망률 그 자체는 100%라는 점입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당연한 사실을 의학계에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특히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절망감을 주지 않고자 하는 어떤 선한 취지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사람의 사망률이 100%라는 점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들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사망률이 100%라는 점보다 더 충격을 줄 수 있는 또 한 가지 확률에 대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곧 사람이 죽어서 그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서고 그분을 직면해야 하는 확률 또한 100%라는 점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서야 합니까? 로마서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해야 하리라.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하고 결산을 하기 위해 모든 인생은 각각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점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장 짧은 단락에서 복음 묵상이라는 주제 안에서 주일 예배 말씀을 그동안 두 달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오바댜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이면서 또한 이 주제의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바댜서의 세 번째 단락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대심판날에 에돔 민족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에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죽은 후에 창조주 앞에 설 주의 날의 그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100% 확률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우리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를 일으키고요. 또 엄숙함과 겸허함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와 같은 죽음과 심판에 대해 주의 날이라는 그 날에 대해 참 자주 말씀을 하시지요. 구약에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 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 날이기도 합니다. 그 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설명하기 위해 또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현실인 죽음과 심판에 대한 진실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의 날에 대해 묵상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구원을 더욱 바르게 이해하고 더욱 바르게 믿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죽음과 심판에 대한 바른 묵상이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오바자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에돔 민족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 것인지 함께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에돔 사람의 죄로 망가진 그런 근본적인 중심이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뜻이 절대화되어 있는 자만과 일종의 우상숭배였죠. 그것은 모든 죄인들이 타락한, 일관적으로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조가 형제 지간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할 때 에돔 사람들에게는 그 죄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관점에서 패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뻐했고요. 또 그 상황에서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그 패망한 백성들을 탈취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에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대하면서 드러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을 봤고요. 죄의 유혹에 시달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 또한 그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와 타인 사이의 불의에 대해서 훤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샘하실 손길을 믿고 복수가 아닌 용서를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점을 그래서 에돔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용서의 위대함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같은 말씀을 바탕으로 주님의 날, 그 대심판의 날 보게 될 광경을 그리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확실히 다가오는 그 주의 날은 과연 어떤 날인지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날에 임할 어떤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날에 어떤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했던 1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는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존하는 세대의 어떤 한 사람을 보실 때 그러니까 2018년도 10월 21일 같이 오늘 우리 어느 한 사람을 보고 계실 때 현존하는 이 세대의 사람을 보고 계실 때 그 사람이 주위 사람들과 이루고 있는 모든 관계를 한눈에 보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시조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들의 조상과 심지어 시조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대낮같이 보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분은 전능자라는 말씀입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도록 사람의 불의한 계획과 행동을 허락을 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불의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시고 청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에게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가 받을 것이라. 너희가 행한 것이 이제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부은 미움, 남에게 부은 증오, 남에게 부은 해가 이제 너희 머리 위에 부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내가 당신이 나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복수예요. 복수의 정입니다. 나에게 행한 해를 그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복수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셈하시고 정산하시고 그리고 이를 바로잡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해를 당하면서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용서의 씨앗을 심으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각각 그가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날입니다. 그가 행한 그대로 거두도록 하시는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생전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구제사업과 자선사업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주의 날을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소대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날 하나님 앞에서 책이 펼쳐지고요. 각 사람의 행위들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책의 내용이 펼쳐집니다. 주의 날 하나님 앞에서 펼쳐질 각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계획, 욕망과 바람, 그리고 그에 따른 크고 작은 모든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언어를 인용하자면 평생 행한 구제와 자선사업과 선행을 포함해서 자기 자신의 행위로 주의 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주의 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무릎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 그분을 직면하고 그분 앞에 섰을 때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생전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도 않고 그분을 구주로 받들지도 않았던 사람이 왜 주의 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무력을 가해서 무릎을 꿇깁니까? 유도 선수들이 등장하더니 이렇게 태클을 겁니까? 다리 걸어다가서 무릎을 꿇어집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 꿇어지거나 타의로 무릎이 꿇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 앞에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던 자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상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창조주 앞에 서는 그 순간 저는 각 사람의 망가진 모든 것 중에 두 가지가 신선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그 순간 내 일생에 대한 나의 모든 기억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나의 망가진 양심이 완전히 회복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로 망가지고 완전한 의에 대해 무능한 나의 기억과 나의 양심이 회복되는 그 순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를 그의 의로운 목적으로 위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영광을 위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분을 얼마나 외면했고 어떻게 외면해야 하는지 그분을 어떻게 또 얼마나 모독해왔는지 그분을 어떻게 또 얼마나 대적해왔는지 내가 기억하고 그분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에 들어와서 마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 학자들이 술 취한 모습을 그린 말씀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셨다라는 표현이 이런 식으로 등장할 때 그것이 술 취한 모습을 가리킨 표현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오바자서와 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여러 그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을 때 한 일들, 그 날에 한 일들을 종합해보자면 그들은 축배를 든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지금 망하고 있고 그들의 수도가 함락이 당한 그 상황에서 에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축배를 들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행한 대로 그대로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부당한 심판입니까? 부당하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돔 사람이 아닌 나, 하지만 나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억을 되살려주시고 나의 양심을 새롭게 해주시면서 책을 펴신 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 앞에 나를 세우셨을 때, 그리고 만약 나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신다면 그것이 부당한 심판일까? 부당하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성경은 주의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려 하는 자의 모습을 단 한 사람의 경우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로마서 1장 20절 같은 말씀을 보면 아무도 핑계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행실을 아무도 정당화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전지하신 분이시며 더없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의 심판의 날 우리가 평생 당한 불의에 대해 정산하시고 가해자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세상에서 에돔 민족처럼 미움과 복수의 씨앗을 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씨앗, 평화의 씨앗을 심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날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나 또한 심판자 앞에 서야 되고 나 또한 무릎에 힘이 풀리며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날에 임할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둘째로 주의 날에 임할 심판뿐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런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라고 말씀이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대심판이 내리는 그날 모든 인류가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리고 그 정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그날 정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영원히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에돔의 영토는 평화로운 땅이었어요. 에돔이 독립국가였던 것처럼 에돔 영토는 그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7절에서 시온산이라고 언급하시는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언덕을 가리키는 지형입니다. 유다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에돔의 영토는 평화롭고 자유한 사람들의 영토인 반면에 시온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바벨론의 손에 들어간 영토였습니다. 자유로운 영토가 아니었어요. 유다 사람들의 측면에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날 다름 아닌 시온산이 거룩하게 구분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절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야곱의 자손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여러 지역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에돔과 블레셋은 이방 족속의 땅인데 그 땅을 제외하고 다른 땅들은 한때 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었던 땅입니다. 특히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국경 안에 있었던 땅들인데 그 이후에 이방 국가에게 뺏기거나 넘겨주거나 했던 그런 땅입니다. 땅이 컸다가 축소된 것은 우리 한국의 역사를 봐도 그런 좀 뼈아픈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었는데 빼앗김을 받고 침범을 당하고 또 넘겨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땅이 줄어든 것이지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빼앗긴 땅을 다 찾아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에돔 땅하고 블레셋 땅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 이웃 국가의 땅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지상의 영토가 앞으로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상의 영토를 따지면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건 잘못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영토를 상징 삼아서 구원의 현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을 나누고 땅을 분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날 임하게 될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원근 각처로 끌려가거나 도망갔습니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산된 백성이 그날 다윗의 산 시온으로 돌아오고 시온 중심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서로 국경을 나누고 있었던 적의 영토들까지 그들에게 주시면서 더 이상 침략을 걱정하거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평화를 약속해 주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식을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아브라함의 혈육 자손이고 에돔 민족의 시조 에서의 동생이었던 야곱의 자손에게만 해당이 되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죄인을 속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에게 해당된 구원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구원과 우리처럼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강림 뒤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구원은 똑같은 구원입니다. 구약에 좀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일치합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죄로 망가지고 무능해진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이 점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왜 애통해합니까? 발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죄를 씻지를 못해요. 스스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변질되고 무능해진 나의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죄와 불의에 대해 내 인생을 정산하시고 마땅한 값을 청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오직 죄인에 대해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 주님께 구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죄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비에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이 바로 구약시대 때도 구원을 받았고 오늘 신약시대 때도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도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진정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구약시대 때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의로운 인생을 사셔서 의로운 제물이 되셔서 로마의 십자가라는 사형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며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몰랐습니다. 많은 예언들이 있었지만 그 예언을 종합해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것을 써나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나는 죄로 망가지고 타락했다는 것을 배우고 믿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자비로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배우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물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 대신 피를 쏟아 생명을 바쳐 내 죄를 대속하는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것을 내가 드리며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들이 배우고 또 믿었던 것입니다. 또 주님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배우고 믿었습니다. 다만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포개가지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한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들 오해를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게 날이 둘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 오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다음에 그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심판자로 오시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구약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포개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가 오시고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시고 긍휼을 받을 자를 긍휼히 구원하실 것을 그들이 배우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이 걸어갔던 구원의 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과 다를 바 없는 한 가지 길입니다. 한 가지 길이에요. 또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에게 또 재되풀이해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언약을 깨지 않으셨다는 점을 우리가 봅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호소하시고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때로는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풍요로움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요. 때로는 그들이 저지른 불의에 대해 대가의 일부를 치르게 하시면서 살아생전 그 대가의 일부를 치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호소하시고 설득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그들을 감동시키시기에 바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시대 때 보고 있습니다. 이 점 또한 오늘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돔을 향해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에돔과 똑같은 심판을 나에게 선언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에돔과 다를 바 없는 내 안에 불의와 거짓과 무지함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못 박혀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깊게 묵상하면서 주의 날 이 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주의 날에 임할 확실한 심판이 있고요. 그 와중에 주의 날에 임할 구원 또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날에 임할 통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구원자들이 또는 구원받을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원자라고 예전에 번역되어 왔던 이 단어가 그 동사의 그 형태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본 결과,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이게 구원을 받는 자라기보다 구원을 하는 자라기보다 구원을 받는 자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구원자, 어떤 사람들이 구원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에돔 사람들의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라고 이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라를 잃었던 유다 백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에돔은 자유국가이고 시온산이 속해 있는 우리 유다는 지금 이제 종속국가가 됐어요. 하지만 그날 시온산에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그들의 잘못을 외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제3자의 입장에서 에돔을 정죄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경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십시다. 에돔을 정죄하던 이스라엘, 그들은 과연 에돔보다 의로웠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정죄한다면 야곱이 과연 에서보다 의롭습니까? 에돔이 빠졌던 자만과 우상숭배, 시기심과 복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자유합니까? 에서가 저질렀던 많은 죄악에 대해서 과연 야곱이 자유롭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바탕으로 불의한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에 대한, 이런 말씀에 대한 많은 오해의 행위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보입니다. 우리 최근에 미국에서도 대법원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청문회 비슷한 것이 있었죠. 또 한국 국회에서도 참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청문회적인 그런 광경들이 많이 있는데, 국회에서, 한 나라의 국회에서 서로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건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이제 비판이 있지만, 하지만 그걸 건설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바람직한 것이죠. 국민의 모범이 되는 모습일 텐데, 하지만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 많이 비치는 모습들은 그저 상대방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그의 과거까지, 불필요한 것까지 들춰가면서 그를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제3자로서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그래, 그에게 잘못한 것이 없지는 않지. 하지만 그를 정죄한 저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특히 어떤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회들, 또 이슬람교 교인들을 지지하는 법에 대해 반대하는 교인들이 현수막을 걸어놓으면서 이슬람교, 동성애자 뭐 이런 걸 써가서 현수막을 걸어놓으면서 반대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시위를 하고 하는 모습, 그 안에서 비춰진 제3자가 볼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들이 과연 저 타인들을 저렇게 정죄할 수 있을까? 피차 일만이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동성애가 죄가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엄연한 죄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읽어보면 성적 타락 안에 동성애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을 향해 성욕의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성적 죄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누구에게 어떤 애정과 욕망이 있다고 해도 성적 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걸려면 동성애 하나만 꼬집어서 걸 것이 아니라 사회의 성적 문제에 대해서 다룹시다 라고 한다면 문제 속에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죠. 함께 이 내용을 건설적으로 풀어가자는 그런 자세가 되는데, 하지만 애석하게도 오늘날까지 교회가 동성애라든지 이슬람교 문화라든지 이런 걸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가해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제3자가 볼 때는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고 비하하는 모습, 우리는 구원을 받고 당신에게는 구원이 없다 라는 그런 구분된 모습,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아니, 과연 그것이 복음을 실천한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시온산에 올라온 사람들이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이 말씀은 의로운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의 잘못을 선포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성경에서 주의 나라라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뜻으로 통치하는 통치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때 제가 영어 킹덤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언급을 해요. King's Dominion, 한 왕이 통치하는 통치 영역, 그의 생각과 그의 그에게 있는 주권으로 통치하는 영역을 가리켜서 나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의 날, 온 세상은 심판을 받고 새로워진 후에 온 세상이 주님께서 주님의 뜻으로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이 세상 어느 한 구석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모든 영역이 이제 주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으로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백성은 주님의 그와 같은 통치를 더없이 기뻐합니다. 이제 이런 날이 왔구나.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드렸던 질문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 각 사람이 바르게 대답한다면,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불신자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의 진정한 답은 그가 더욱 성화의 길을 걷게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 대해 주님의 통치를 원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 대해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 대해 주님의 통치를 환영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말하지만 내 인생, 지금 내 인생에 대한 주님의 통치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기뻐하지 않는다면, 환영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통치를 기뻐했지만 내가 죄에 빠져서 주님에게서 멀어진 그런 경우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죠.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앞에서 내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 인생에 대한 통치를 원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아, 환영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통치를, 나에 대한 통치를 원했던 적이 있는가? 기뻐했던 적이 있는가? 환영했던 적이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 답이 안 나온다면, 그런 적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면 성도님은, 성도라는 그 말씀에 어폐가 있지만 성도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선과 의의 기준으로 무엇이 의롭다, 무엇이 불의하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뜻이 성경과 충돌하는 면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묻어버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조하면서 교회라고,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을 의롭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불의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행동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다는 행동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나님의 의는 이 정도까지 가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 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보다 의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낫다는 그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알게 모르게 살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늘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말씀하시는 의의를 기뻐하지 않고 엄연히 말씀하시는 불의를 경계하지 않으면서 뒤죽박죽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대해, 내 생각에 대해, 내 결정과 내 바람에 대해 주님의 통치를, 완전한 통치를 기뻐한 적이 없다면,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환영한 적이 없다면, 원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원하고 있는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 질문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구나. 이건 좀 내가 내려놓기 싫은데. 갈등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숨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순간 따져보자꾸나. 이 점에 대해서 너가 너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나의 통치를 원하고 기뻐할 것이냐. 우린 갈등하지요. 근데 이것이 성화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다 체험을 하고 나서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그런 적 없죠.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나의 죄를, 죄의 실체를 내가 실감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방편을 붙잡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경고상으로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똑같이 도전적인 이 말씀, 이 질문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이 점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머지않아 내가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을 마칠지 질병과 사고에 대한 여러 확률들이 있습니다.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률들을 어느 정도 내가 낮출 수 있어요. 내 자신을 관리하면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은 후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불의한 에돔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거울을 삼아서 우리 자신의 자만과 우리 자신의 불의를 고백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다.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믿고 믿기 때문에 오늘 미움과 복수의 씨앗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씨앗을, 화해와 평화의 씨앗을 심으려고 수고하십시다. 내가 이 점에 대해서 주님의 통치를 환영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십시다. 싸움의 대상은 내 밖에 있지 않죠.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는 그날 모든 기억과 모든 양심이 회복되는 그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무릎을 그분에게 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에돔을 향한, 에돔에 대한 오바댜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로 타락한 현실을 보여주시고 그뿐 아니라 이런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자비를 믿게 해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훗날 주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실 때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터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무릎을 꿇는 성도가 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 날이 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했던 점들이 있다면, 그리고 외면했던 점들이 있다면 저희가 이 말씀을 달게 받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주여 변화를 시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날, 그 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날이 기대되고 그 날을 정말 바라고 있고 그 날 임하게 되는 온 세상, 온 우주적인 주님의 통치를 고대하며 재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